VOA 세계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벌어질 디폴트 상황은 우리 군대와 민간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과 다른 모든 이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024년도 국방예산 요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각성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추격하는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중국이 미국을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공개적으로 묘사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경우 중국이 이 같은 생각을 강화하고 그것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면서 미국에 대한 위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호이 30전투기 2대와 차이홍 4 공격 정찰 겸용 무인기 1대 등 13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부와 남동부, 북동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차이홍4 공격 정찰 겸용 무인기 한 대는 타이완섬 북쪽 중간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 경계선 안쪽을 따라 타이완섬을 시계방향으로 비행한 뒤 서쪽 중간선을 넘어 빠져나갔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감시하면서 군용기와 함정,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중국군 항공기 20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바흐무트의 전선 여러 곳을 돌파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최근 일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바흐무트 북남쪽으로 진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반박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주 바흐무트 주변으로 약 2km 진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 일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무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법 집행체계를 개혁하는 포괄적 전략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 땅에는 결코 외국 국기가 날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은 결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의 방어와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뉴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당사국들 간의 협정 연장 합의가 임박했다고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틀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및 유엔 관리들 간의 회담에서 곡물협정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협상 과정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5월 18일 만료되는 곡물협정이 60일 연장될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연장에 합의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에 오늘이나 내일 중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흑해 곡물협정을 연장하고 확장할 것을 러시아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양자 및 3국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안보협력 확대로 제기되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한국 등 동맹과 신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양자 및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늦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양자 및 3국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4 회기연도 국방 예산 심사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우리는 북한,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조직들의 진전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지 공약은 여전히 변함없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한반도와 주변의 우리 군대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이 제기하는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개발은 미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갈수록 대립적이고 탄도미사일 역량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수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영내 전역의 안보를 훼손해가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을 늦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준비태세와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우리의 능력은 안정을 보장하고 전쟁을 예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작전을 위한 위치를 파악하며 비용을 부과하고 미국과 적국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정보 작전부터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이버 능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력의 모든 요소가 우리의 적을 억제하고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활동 노력에 통합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력 확대에 대응해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국 등 동맹과 신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자 차원은 물론 미한일 3자 차원의 해법에도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영내와 전 세계의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in lockste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we'll continue to.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미리 예고하거나 앞서서 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신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중 두 나라가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You've seen us done to do so quite clearly. The most recent state visit and that the administration hosted.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미한일이 협의체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양자 간 메커니즘을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점이 있고 3자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물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There are of course benefits to working these issues in a bilateral mechanism. There is of course benefit.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 모두와 중요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3자적으로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일 외교장관들과 양자는 물론 3자적으로 관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점점 극단적인 외교 정책으로 균형을 잃었다며 그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전개를 비판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차원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당국자들은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일 3자 협력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협력이 확장 억제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further commitment to the Iraq-U.S. alliance to keep it strong. You know, given the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며 이제 북한의 위협은 중국이 제기하는 영내 도전과 함께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상대해야 하는 글로벌 안보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특히 워싱턴 선언이 미한 양자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포함시켜 역내 억제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미한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의 후속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I am very proud of the fact that President Yoon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greed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서먼 전 사령관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북한 위협 대응에 매우 중요한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에 집중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의 갈등을 넘어 이러한 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해당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면 확장 억제력이 더욱 향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11일 VOA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한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포함해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부는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미국이 한국에 전략 핵 잠수함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it does is it sends a signal to North Korea that if they should be foolish enough to cross the line and
이는 북한이 어리석게도 선을 넘어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또한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머물게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브 전 차관부는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하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이 역내 안보 지형에 매우 큰 파장을 가져오는 신동맹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also gets over the feeling I think some North Koreans had.
코브 전 차관부는 일본이 국방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위비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일본의 군사협력 참여는 미국과 한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일 양국 간 협력 재개 움직임은 역사적 문제로 두 나라가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북한의 고정관념 역시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한일 3자 협력은 기본적으로 역내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에 더해 북한과 중국이 마주해야 할 세 번째 동맹이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보도 일본의 참여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미한 간 협력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동북아 전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반적인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국방당국자들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핵공유 가능성을 배제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공유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거나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Look, there is too much talk about using nuclear weapons these days.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이나 핵공유 주장에 대해 핵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의 사용으로 많은 수의 사상자가 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확장 억제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며 핵 공유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장거리 핵 공격 능력을 감안할 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이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있는 위험한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진지하게 함께 다뤄야 하며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기꺼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브 전 부차관보도 G7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3자 협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협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할 때 G7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3자 협력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대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분명한 정치적 의지와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론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전은 한국이 이미 주요 7개국 G7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South Korea has been invited to G7 summits in the UK, now in Japan. It's because it really is part of the same club.
크로닌 석좌는 8일 VOA에 한국이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한국은 정말 같은 클럽의 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G7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여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G7 정상회의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초청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이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듬해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2022년 독일이 개최한 정상회의에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가 올해 일본이 다시 한국을 초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해 G7을 G11으로 확대하는 안을 밝힌 이래 한국의 G7 합류 가능성은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이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올해 4월 G7 주한대사를 초청해 만찬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G8을 언급했고 언론에도 한국이 G8 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력과 정치력, 군사력,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하면 G7에 합류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VOA에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그들의 성취와 기여에 걸맞은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I step back and look at the other nations that are in the G7, then I would say that South Korea.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호주, 인도 등 G7에 참여할 가능성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다면서도 한국은 그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stands front and center, certainly as the 10th largest economy, major trading partner. A very robust military and the administration's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춘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격 조건과는 별개로 G7 가입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한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물론 이러한 결정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ese decisions are very political and there are others that may think, well, there's too many Western countries, so maybe it'll help to have South Korea, but what if
G7 안에 서방 국가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한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공평성을 따진다면 경제력은 작지만 영토가 큰 남미의 브라질이 G7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석자는 이러한 정치적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이 G8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7 가입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KI 부소장은 10일 VOA에 G7은 재미있는 조직이라며 사무국이나 규칙이 없는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a funny organization because it has no secretariat or rules. It's an informal gathering. So the seven countries that belong would have to agree to.
그러면서 새로운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7개 나라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지원하면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옹호하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지만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한국도 가입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몇몇 전임자들과는 달리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also has to have a strong interest. And I think President Yoon has demonstrated, unlike some of his predecessors, that South Korea really does.
이어 따라서 그러한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G7 내 아시아 국가, 즉 일본의 지지를 받을 경우 큰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노력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역할을 할 정치적 의지도 보였는데 이제 세계는 한국을 민주주의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규범을 형성하는 선도국 중 하나로 필요로 하고 있다며 모든 요소들이 정렬됐고 한국의 가입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도 한국이 G8 가입을 추진할 때 윤 대통령이 핵심적인 추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President Yoon will be a key driver on that, and if he's committed to it, I haven't heard him speak publicly about G8 membership for Korea or G7 membership for Korea or not.
아직 윤 대통령이 G8이나 G7 가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는 매우 목표지향적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출범한 G7은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으로 확대돼 15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G7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원장입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며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도자들이 11일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라부안 바조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 후 공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그리고 한반도 긴장 고조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의 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비약화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행동과 군사적 보복을 피하고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등 외교적 노력이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사자들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같은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1994년 만들어진 정부 간 안전보장협의체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입니다. 지난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10개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1년에 두 차례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사정부를 배제하고 9개국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상당한 군사협력과 더불어 지난 70년 동안 그랬듯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철통 같다는 점에 대해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한국 외국어대 서울 캠퍼스에서 가진 미한 동맹 70년 주제의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미한 동맹이 계속 번창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같은 무모한 나라에 의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수십 년에 걸쳐 양국 간에 만들어진 상호 존중과 존경이라는 양국 관계의 진정한 정수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학생들에게 평범한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수많은 우정관계는 깊은 양국 관계와 우리 모두가 누리는 혜택을 만들고 유지해왔다며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 마을의 주택과 건물 170여 채를 철거했습니다. 일부 철거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규모가 큰 아파트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활발한 움직임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인근 마을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콘크리트 잔해 더미로 가득한 지대가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에어버스가 촬영하고 최근 구글 어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이 지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단층으로 된 주택 약 50채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건물 대신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인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지대는 개성공단 남단에서 남쪽 직선 방향으로 불과 1km 떨어진 곳으로 이곳과 맞닿은 도로에선 과거 개성공단 방향으로 향하는 인파와 과거 한국 측이 북한에 제공한 통근용 버스가 포착돼 왔습니다. 잔해 더미는 인근 다른 지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과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도 대규모 철거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들 지대에는 과거 단층 형태의 주택 각각 40채와 50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남쪽 약 2km 지점, 즉 다른 3개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0.5에서 1km 떨어진 곳엔 최근까지만 해도 2층에서 4층짜리 건물 약 50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이 중 34동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건물 20동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새 건물은 과거보다 규모가 큰 아파트 형태로 지어졌는데 너비가 넓고 높이도 4층이어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맞닿은 마을에 있던 주택과 건물 약 170개를 철거하고 이 중 일부 지역에 기존보다 큰 형태의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 옆으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건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이곳에서 대규모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으론 철거된 건물이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었는지 혹은 인민군이 머무는 군사시설이었는지 아니면 인근 기정동 마을처럼 선전용 시설인지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개성공단과 붙어있다는 점과 군사분계선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최남단 마을이란 점에서 이번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에서 관측된 여러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같은 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과거 한국 업체 등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20년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과 그 주변에선 흩어진 잔해가 정리되는 등의 변화가 관측됐으며 개성 시내에선 한국 버스 16대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 인근 마을에서까지 변화가 감지되면서 실제 개성공단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에 이전보다 큰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출입 인력을 더 늘리려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 설비에 대한 북한의 무단 사용은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프랑스와 중국 외교수장이 파리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국제 의무를 전면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트린 콜라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자국을 방문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10일 파리에서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양국 현안과 함께 현재의 국제적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콜라나 장관은 중국이 이란과 북한 당국의 국제적 의무의 완전한 이행으로 복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심각한 확산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콜로나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의 유엔 헌장을 완전히 준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뒤인 것이라며 당시 국빈 방문의 중요한 결론에 대한 이행을 검토할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주중 프랑스 대사관에서 중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 북한을 포함한 국제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위해 중국을 어떻게든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올 들어 세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위장 성명 채택 등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첫 1년 동안 가치 외교를 추구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중국과 북한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0일 VOA에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미국과 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One, re-energizing the alliance with the U.S., especially on the security front vis-a-vis North Korea. Two, resetting relations with Japan and putting them on a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대북 안보 분야를 비롯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재설정해 긍정적인 궤도에 올려놨으며 자유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일을 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한국을 미국과 연대시켰다며 미국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한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한일 간 고위급 접촉이 계속 이어지며 3국 공조가 강화됐습니다. 또 올해 3월 강제노역 피해보상 해법을 마련하며 한일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됐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달 한국을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도 복원됐습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0일 VOA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둔 가장 큰 성공일 것이라며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던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He was able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I think that was one of the key highlights, probably the biggest success that he's had.
이어 미한일 관계 강화에도 윤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초청돼 미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미한일 정상회담, 올 1월 미일 정상회담, 3월과 5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 조치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0일 VOA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간연합훈련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미간 동맹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태세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5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 그룹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은 동맹의 진화와 성숙을 보여준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really the natural evolution of the alliance and it is a demonstration of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과 도모하는 협력과 핵협의 그룹 설립은 미국이 지금까지 양자동맹에서 해왔던 어떤 것과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간 핵협의 그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계획 그룹보다 더 낫다고 본다며 이는 미국이 미간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연합훈련도 강화돼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경보훈련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0일 VOA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well on its way. I mean, I think it was very important that President Yoon attended the NATO summit in Madrid last June. And now we'll be going back to the Vilnius NATO summit this July.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낸 토콜라 부소장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그는 오는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적인 무대로 도약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도 중요하다며 한국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이 특히 안보와 외교정책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이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쿼드 회원국,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나토에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존중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 국경 수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세계적 강국들과 역내 강국들의 가치와 우려, 우선순위에 한국을 더욱 긴밀히 연대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 대한 존중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외교의 연장선에서 중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outh Korea has an Indo-Pacific strategy and he's become more vocal. You know, he has criticized South Korea on human rights issues in Xinjiang and also in Hong Kong.
여석자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했고 신장과 홍콩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언짢게 받아들이지만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연대함으로써 한국이 역내에서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rying to decide where to stand up to China, where to cooperate, how to deal with other countries' relationship with China. It's a difficult question for both South Korea.
이어 중국의 어떤 부분에서 맞서고 어떤 부분에서 협력해야 할지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맺는 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등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등 미국의 경제정책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윤 대통령에게 놓인 과제라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말했습니다.
I think the economic rewards for closer U.S. alignment, especially in Korea's core high-tech sector, have been thin so far, with many Koreans concerned that they are giving much more than they're getting from the U.S.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지금까지 미미했다며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일반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도 야심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직면한 도전이라며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위축됐던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북전단 활동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풍선 아래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이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대북전단을 8차례 보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전단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은 굶주리는데 계속 핵, 미사일 도발하는데 굶주리는 인민의 고의를 짜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이런 메시지를 전단을 보내는 겁니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일명 자유화 캠페인도 지난달 9일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낸 데 이어 바다에서도 해류를 통해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세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을 대변하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페트병 20개 정도를 넣은 자루를 20개에서 30개 정도씩 보낸 만큼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페트병은 1200개 이상으로 페트병에는 쌀뿐 아니라 소형 성경책, 미화 1달러 지폐,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USB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유화 캠페인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입장은 바람이 북으로 불고 서류 차이가 북으로 가는 물살이 되면 무조건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꾸준히 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처럼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선전전이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인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 법 해석 지침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2,5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기류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 북한으로 이동하는 전단도 금지돼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은 대북전단 금지법 발효 이후 전단 보내기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5톤 대형 트럭이 방화로 추정되는 불에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활동해 대북풍선 원조격인 이 단장은 그러나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위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 대북풍선을 날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앞서 2020년 12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효되면 북한 체제 등을 비판하는 것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금지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헌재의 위헌 소송 결과가 향후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활동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러나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도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현행법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대북전단은 사실상 보내는 게 허용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면서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등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어긴 만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나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입니다.
어찌 보면 내용 중으로 지금 선을 다 넘어선 거거든요, 북한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지금 현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북한을 이제 공략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되는 건데, 그거를 북한이 이제 반발할 거라고 해서 주저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대북 압박카드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위협 고도화와 함께 남북 통신선을 일방 차단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이런 활동을 한국 정부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공격 행위로 인식하고 모종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접경지역 안전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강경한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엔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해 파편이 한국 측 지역에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이 행방을 쫓고 있는 용의자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미 법무부 차원의 북한 관련 조치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3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은행원 심연섭과 중국인 칭거밍, 한닌닌 등으로 지난 수년간 북한의 담배 판매를 촉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는 자체 홈페이지의 지명 수배자 명단 목록에 이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심연섭의 경우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그가 북한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과 연결돼 있거나 방문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 각각 50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은 칭거민과 한닌닌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을 방문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3명이 공개 수배되면서 북한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이유로 FBI가 행방을 추적 중인 용의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위반자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가 급증하면서 FBI가 관련 인물을 공개 수배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FBI가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행방을 쫓던 용의자는 싱가포르의 대북 사업가 탄위벤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등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8명이 추가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FBI는 2021년 박진혁과 함께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정찰총국 해커 김일 전창혁을 지명수배했으며 북한의 유류를 넘긴 싱가포르 사업가 곽기성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에 대한 수배 전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심연섭과 칭거밍, 한닌인이 추가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FBI의 수배자는 모두 10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심연섭 등 올해 수배된 3명의 용의자가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FBI의 실제 체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등도 같은 이유로 체포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적자인 타니뱅과 곽기성, 스페인 국적자 카오데 베노스, 영국인 엠스 등은 사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와 스페인, 영국이 모두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약을 근거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 문철명의 신병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도받은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 라몬 올로루나 아바스도 신병이 미국으로 옮겨졌었습니다. 다만 영국인인 엠스는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결정을 피해 현재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FBI의 신병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지명수배 외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가 형사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BAT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 BATMS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이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끊이지 않는 미국의 총격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20년 5월 12일 백의의 전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국적의 부유한 부모를 둔 나이팅게일은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던 중 나이팅게일을 출산하게 돼 피렌체의 영어 이름인 플로렌스가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됐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간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간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시 천하고 힘든 직업으로 알려진 간호사가 돼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크림전쟁 때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밤낮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와 병원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사망 이유, 병원에서 쓰는 물건 등 병원 관련 통계를 세심하게 기록해 통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19세기 영국 군대 및 공공보건과 사회개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통계를 내기 전까진 아무도 크림전쟁에서 죽은 영국군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토대로 영국 정부는 크림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병원의 물자 보급 상태와 위생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비품을 공급했고 그로 인해 병원의 환자 사망률도 떨어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1858년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1956년 5월 12일 대한민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첫 전파를 탑니다. 대한민국 첫 TV방송국 코리아 RCA 디스트리뷰터 코캐드 TV방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956년 당시 한국의 TV수상기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아 서울 시내 곳곳에 TV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탑골공원과 서울역 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6.25 전쟁 후 KBS 라디오의 복구를 위해 RCA 한국대리점 책임자 황태영이 미국 RCA사의 기자재 도입을 알선했고 거래 수수료 대신 대량의 TV를 들여와 설립한 것이 KORCAD TV, 코캐드 TV입니다. 코캐드 TV는 한국 최초의 상업 TV 방송국이었지만 시험 성격이 강했고 1년 후 대한방송 주식회사의 운영권이 인수돼 DB라는 명칭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1961년 KBS에 채널 9를 넘겨주게 됩니다. 코캐드 TV는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국이자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